저는 오늘 이 저녁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죽음의 시작, 죽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처음부터 죽음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죽음은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이 왜 시작되었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고 살게 하셨지만 한 가지 규칙, 원칙이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들은 왜 먹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추측도 해보고 신학적으로 설명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시작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왜 그랬을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뭐 몇 기냐 뭐 얘기했을 때에 그래도 처음 초기에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술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애들도 어리고 또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 암의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암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암뿐만 아니죠.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불치병이라는 것들, 고칠 수 없다는 것들, 또 우리의 육신이 점점 연로해지면서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려움, 특별히 아이를,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와 헤어짐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잊어 먹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한 13년 정도 전에 그 췌장암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좀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잊어 먹고 있었어요. 제가 빨래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잊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한 6개월 정도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작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때 몸도 되게 뚱뚱했기 때문에 의사가 일단 살이 빠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막 그때 옷이 땀에 절어가지고 막 그 옷을 아내가 빨았어요. 저도 좀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탁기에 제 땀 흘린 옷을 빨았을 때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 세탁기에 그 냄새가 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옷하고 같이 빨아놓으면 그 냄새가 썩은 내 비슷한 아주 그러한 내가 냄새가 이게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아내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6개월 동안 살도 빠졌지만 제 몸에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왔고 그것이 옷에 얼마나 심하게 났었지 않느냐 뭐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그때 부모하고 헤어지면 부모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못하죠.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가족과 헤어지는 것,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제 마음에 제일 큰 솔직히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수술을 앞둔 분이 이렇게 우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우리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지었나? 나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죄를 지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우리의 죽음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조상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죽음을 인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어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죽음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떤 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영생, 영벌에 대한 그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진시황이 안 죽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것은 허무맹랑하니까 안 믿을까요? 생명공학, 생명과학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뭡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20살을 산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건강하게. 어떤 분 보니까 몇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피도 다 젊은 피로 바꾸고 뭐 아주 성형수술 해가지고 그 아들보다 더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하다라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 그게 뭡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돈 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하고 그 몸을 관리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특별히 이 선지서들을 읽었는데 대예언서들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도 대부분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눈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을 때에 에스겔서 36, 37, 38장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읽는데 거기에 37장 에스겔이 본 환상, 뼈에 대한 그 환상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어떠한 그 단어들이 막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마른 뼈들이 듣고 회개할까요? 이것을 이제 뭐 예전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지금 알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다 상관없이 딱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연옥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도 못하고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태어나지만, 선지자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 천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냐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부활이냐, 영벌로 가는 부활이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음은 끝이지, 그 다음은 난 모르겠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죽음이 어디에서 왔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죽음 다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적어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면, 영상으로라도 오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와도 되는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도 이곳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왔으니까, 믿기로 했으면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확실하게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줘야 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겠는가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에세이를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에세이를 썼는데 좀 점수를 아주 못 받았어요. 무엇을 썼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썼어요. 철학 시간에 철학 에세이를 내가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먼저 알았으면 그거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얘가 철학 시간에 배운 책도 인용하고 팀 켈러의 북도 인용해서 에세이를 썼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미국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교수를 찾아가서 근데 그 교수가 거기에다가 막 커멘트를 썼죠.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점수를 줬냐.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들으라고 했어요. 그냥 잘 듣고 그 대신 너가 그거를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 괜찮다. 너의 신앙을 잘 고백하고 표현한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대신 또 이건 공부니까 학문이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점수를 줬는지 그러한 것을 분명히 들어라. 이것이 앞으로 너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철학 교수 하시다가 한국에서 아주 좀 좋은 학교에서 철학 학과장을 하고 계신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의 에세이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혹시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두려워서 또 신앙에 대한 그것이 또 타협이 되고 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왜 교회를 안 다닐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한 가지를 알았어요. 아, 이게, 아, 이 권세가, 이 학교의 권세가, 아, 정말, 세다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대학원 갈 때에, 아니면 만약 박사과정 갈 때에, 여러분 성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좀 말하는데 좀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한 거예요. 세상이 막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일하고 정부에서 일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세상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세상은 바로 예수의 죄 때문에 예수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막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죽음을 완전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아, 내 죄 때문에 죽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끝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